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테러 다발 국가들과 미국에 유입될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인들에 대해 적어도 3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미국 내 모든 난민 입국을 4개월간 동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제안했다가 나중에 테러에 연관된 나라들로 대상을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거듭 지지했습니다. 이 방안은 시리아인들이 해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자국 내 특정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에 따라 유엔에 심각한 재정난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두 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인정하는 모든 유엔 산하 기구들의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대상에는 낙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또 이란과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유엔 기구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공화당 행사에 참석합니다. 메이 총리는 행사 연설에서 양국 관계 역사가 현재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미리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또 영국과 미국 간 특별 관계 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어제 일본 주변 상공을 선회했지만 별다른 위협은 없었다고 미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들의 이번 비행 항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미국 관리는 러시아 항공기가 일본 주변 상공을 비행하며 국제공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는 러시아 폭격기들의 출몰로 북미 방공사령부가 위협태세를 강화하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즉각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항공사령부 대변인은 VOA에 연습이나 실제 상황 때문에 위협 대응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소수계 야지디족의 생활터전이었던 북부도시 신자르 재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흐마 칼릴 신자르 시장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종 대학살을 저지른 만큼 야지디족이 되돌아오기를 꺼리고 있지만 현대 도시 기준에 따라 새로운 신자르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자르에는 한때 20만여 명의 야지디족이 거주했지만 지난 2014년 ISIL이 장악한 이후 약 5천 명의 남성들이 학살되고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노예로 전락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가 신자르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증시가 화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최초로 2만 선을 넘었으며 S&P 지수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지수는 특히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래 약 9.5%가 올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세금 감축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는 28일은 음력 설날입니다. 음력 설을 보내는 한반도와 중국에서는 고향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귀성 행렬에 오르고 또 다양한 설맞이 행사도 열리죠. 특히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음력설, 즉 춘제 때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중요한 행사이자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또 폭죽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이 폭죽놀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치고 막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이 폭죽놀이를 이제는 더 중국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춘제 때 전국에서 엄청난 양의 폭죽놀이가 행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당국에서는 폭죽의 구매처를 대폭 줄이고 구매자 이력도 관리하는 등 불꽃놀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한 해를 기대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대기오염과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역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April comes, come she will. 4월이 되면 그녀도 함께 올 거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pril, come she will.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 resting in my arms again. June, she'll change her tune. In restless walks she'll prowl the night. July, she will fly and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August, die she must. The autumn winds blow chilly and cold. September, love once knew has now grown old.
Salah있는 news. 손에 잡히는 news.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한 대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는데요. 이 당사국인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 장벽 건설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도 취소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상대국가의 군사기지 등을 먼저 공격하는 적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사상 최대의 600만 명의 인원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텔레비전 연설을 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멕시코 출신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멕시코 정부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엘리코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장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벽은 통합 대신 분열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했지만 멕시코는 어떠한 장벽 비용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비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범죄자를 포함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이 이민 문제의 골간이 되고 있다면서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장벽을 세우는 원인을 멕시코 측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멕시코에서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혀왔는데요. 이 멕시코 측은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 비용 부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네. 자, 멕시코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움직임도 현재 보이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인 지난 일요일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논의를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장벽 건설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 현지에서 이 장벽 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이 취소 외에 다른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중남미 일대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문제에 대처하는 일에 미국 측에 공조하고 협조해왔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이 멕시코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갈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도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싼과 멕시코의 노갈레스 접경 지역을 비롯해서 이 양국 간의 왕래가 잦은 곳에는 이 철조망이 이어진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길이가 1040km 9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 잡은 울타리들을 빈틈없이 이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까지 이어지는 3144km 멕시코 국경 전체를 막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는 거고요. 이렇게 국경 전구간에 이어질 울타리를 시멘트 벽으로 보강하는 공사가 이어집니다. 이 높이도 기존 울타리보다 높아지는데요. 이 완공할 때까지 4,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경정책과 이민행정을 관장하는 미국 국토안보부를 방문해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이 서명하면서 이 같은 건설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고 이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서 멕시코와 양국 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공사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앞으로 몇 달 안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사후에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게 될 건설비는 약 12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어서 이 관련 법안 통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인 이번 사업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착공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을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중대한 안보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일본 자위대가 상대방 군사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협의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서 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발언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군요.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의회의 하원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 군사시설 공격 자체가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북한 같은 외부의 위협이 커지면 먼저 공격하는 것도 자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적의 발사체가 자국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이 자위대가 이를 요격해서 방어하는 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공격하는 일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미군에게 맡겨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자위대가 보유를 금지해왔던 적 군사시설 공격에 필요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을 확보하는 계획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부 우익 매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특히 동해상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탄소미사일 20여 발 가운데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지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이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날 북한의 핵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했다죠?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예측해온 정도를 웃돌고 있다. 핵미사일 배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할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오는 3월 17일 동해에 인접한 아키타현 오가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다 이런 내용도 나온 모양이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중의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능한 빨리 회담하고 싶다. 현재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아시아 국가 정상이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설 연휴를 맞아서 이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이죠. 이 춘절로 지키는 중국에서는 이 춘제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이 6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중국 국가 여유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9%나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네. 자, 전년보다 49%가 늘었으니까 절반 정도가 더 증가한 건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최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기오염으로 유명한 중국에서는 특히 올겨울에 스모그 발생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 같은 스모그를 피해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인들이 맑은 공기를 찾아 떠나는 해외여행지 주로 어디인가요?
예, 가까운 곳으로는 한국의 제주도와 태국의 푸켓, 인도네시아 발리를 비롯한 휴양지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중국 국가여유국은 밝혔습니다. 중거리 여행지로는 역시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대양주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또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국과 영국이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수백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동북부 필라델피아에서 공화당 의원 합동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연설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백만 명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했다고 말해왔는데요.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와 관련해 대규모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두 개 주에 이중으로 한 사람, 또 투표 자격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한 경우, 또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투표했다면서 이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졌었죠.
맞습니다. 일반 투표에서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300만 표 정도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해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일반 투표에서 이 클린턴 후보에게 패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선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선거 부정 문제 조금 가라앉는 듯 싶었는데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네요.
네,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투표 제도의 온전성에 대한 문제라면서 이번 조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거 선거 부정 의혹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할 기관이나 조사에 들어갈 시기 등은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법무부가 이번 조사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가 이런 조사를 담당하는 일은 드문데요. 하지만 지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0년 선거와 관련해서 이 법무부가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5년 동안의 조사 결과 이 선거 부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스파이서 대변인에 따르면 2008년 퓨 리서치 조사 결과 이 미국 유권자 가운데 14%가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 스파이서 대변인이 이 퓨 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는 이 퓨 리서치의 연구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비슷한 내용의 2014년 보고서를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선거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40개 주 선거 관리들의 모임인 전미 총무장관 협회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대규모 부정은 없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측이 이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 등 이 주요 경합주 세 곳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도 당시 이 세 개 주의 이 당국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역시 당시에 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치권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조사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 공화당 대선에서 이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 투표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미국 독립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이 필라델피아에서 합동 연찬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연찬회는 이 학문이나 정책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울리는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어제 시작해서 이 내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연찬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자,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됩니까?
네, 오바마 케어, 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조세 개혁 문제, 또 국가 안보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앞으로 공화당이 200일 동안 추진할 입법 전략을 밝혔는데요. 올 봄,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처리하고 이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조세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뭐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동시에 일부 조항을 대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앤 블랙 하원 예산위원장은 미국인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이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가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앞서 오바마 케어 폐지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했는데요. 이 결의안은 1월 27일이죠. 내일인데 이 상원과 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오바마 케어 폐지 초안을 이 마련하도록 해놨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자, 라이언 의장이 앞으로 한 200일 동안 공화당이 추진할 입법 전략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뭐 미국 기관 시설을 건설하고 보수하는 내용도 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원래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 그리고 이 조세 개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 관련 법안 논의는 가을 회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하원의 계획을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도 지지를 하는 건가요?
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 대체로 의견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오바마 케어 폐지 일정에 대해서는 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겨우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안다면서 이 공화당이 원하는 일들을 가능한 많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이 공화당이 단합해서 일생일대의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이 다우지수가 어제 아침 장이 열린 직후 바로 2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2만 선 돌파는 1896년에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생긴 이후 1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다우지수는 이날 2만 선 이상인 2만 68.5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이 다우지수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죠.
네, 이 주가 지수는 주가가 전보다 얼마나 더 뛰었나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 주가 지수가 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 다우 지수입니다.
네.
S&P 500 또 나스닥 지수와 함께 이 미국 증권 시장을 대표하는 3대 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목의 주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30개의 우량 종목을 평균 내서 만든 것이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줄여서 다우지수라고 합니다. 아, 여기에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디즈니처럼 이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을 비롯해서 애플과 인텔, IBM 같은 이 첨단 기업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다우지수가 2만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내 주식 거래가 늘었고 또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는 걸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 지난 그 대선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 다우지수가 2만 선을 돌파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줄곧 들려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이 당시 후보가 승리하자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9.5%가 올랐는데요. 이미 지난 연말에 2만 선에 근접을 하면서 2만 돌파는 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어제 다수 다우 지수뿐만이 아니라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백악관에서 이 주요 기업 지도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화요일에는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렇게 이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의 이 대표들을 만났는데요.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화요일 이날에 이 또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또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또 수요일에는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그런 조처도 취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처가 기업 친화적인 행정부란 인상을 분명히 주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 역시 활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이런 그 주식시장의 활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른바 이 트럼프 효과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증시가 당분간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변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계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하는 이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고 또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시장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넬슨의 노래입니다. Always on my mind. 그대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A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And I guess I never told. I'm so happy that you're min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When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2일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낙태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뭔가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노마 메코비라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지요. 그러자 메코비는 1970년 세라 웨딩턴과 린다 커피라는 두 여성 변호사를 찾아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는 맥코비였지만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인 제인 로를 사용했고 소송의 피고인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였는데요. 그래서 소송의 명칭이 로 대 웨이드가 된 겁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7대 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 이상이 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이 미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의 법률들은 폐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왜 낙태가 논란이 되는 건가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공화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들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단체들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주장과 낙태는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여성의 선택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낙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면 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낙태와 관련해 미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지난 1990년대 초 펜실베니아주 가족계획협회는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가족계획협회는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인데요. 당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낙태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을 만들자 이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지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반대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반면에 작년 6월엔 연방대법원이 낙태 옹호 진영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센츄리 파운데이션이라는 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에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50건 통과됐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이 연방 차원의 변화보다는 주 차원에서 낙태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센츄리 파운데이션 측은 분석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낙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여전히 나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선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선 확연히 다른 생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중 79%가 낙태는 대부분 주에서 합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원은 34%만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거트메이처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낙태하는 여성의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낙태 건수가 약 9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1974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앞서 시행된 2011년 조사 때의 106만 명에 비해 14% 줄어든 건데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는 꾸준히 늘다가 1990년에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 여태 공석인 연방 대법관 자리에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보수 성향의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작년 선거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en up a can of worms. open up a can of worms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open up a can of worms?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now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Oh, man.
제가 제이슨에게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 라고 하자 제이슨이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요즘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다가 어제는 가족이랑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께 드려서는 안 될 말씀을 드렸어.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아휴, 내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Open up a can of worms.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now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Oh, man. Today's phrase is open. O-P-E-N. Open. Up. U-P. Up. A can. C-A-N. Can. Of worms. W-O-R-M-S. Worms. Open up a can of worms. A can of worms means that something is complicated, unpleasant, and difficult to deal with. So if you open up a can of worms, you are definitely causing more trouble and creating unpleasant situations. Worm은 벌레, 기생충이라는 뜻이고, open up a can of worms는 벌레들이 들어있는 깡통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깡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벌레들이 우글거리며 뚜껑 위로 올라온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쵸? 바로 그런 걸 빗대서 만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open up a can of worms는 상황을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open up a can of worm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s something wrong? You seem a little down.
Well, I haven't been in good terms with my father recently, and I said something to him during our family dinner that I shouldn't have. Now, I've opened up a can of worms, and now there are more problems between us.
Oh, man.
Let's review. If someone opens up a can of worms, they are creating trouble or an unpleasant situation. Open up a can of worms. Open up a can of worms.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플레이어가 부른 Baby Come Back, 그대여 내게 돌아와줘요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aby, come bac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0년 1월 26일 오늘,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맥아더는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1930년에는 최연소 미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됩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며 반격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세는 역전되고 맙니다.
맥아더 원수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인민군은 패퇴하기 시작했다. 저항하는 패잔병들을 무찌르면서 한강을 도하한 국군은 서울로 진입했다.
결국 한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90일 만에 되찾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25년 1월 26일 오늘.
Okay, so we just forget about Logan taking over, okay, flat note?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 스팅 등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폴 뉴먼이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연극에 관심을 보여온 뉴먼은 예대에서 드라마 수업을 받은 뒤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게 됩니다. 1954년 영화 은술잔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뉴먼은 4년 뒤 영화 상처뿐인 영광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폴 뉴먼은 이후 50여 년에 걸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영광의 탈출 등 총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배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뉴먼은 또한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하는 등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제작자로 또한 자선사업가로 널리 인정받은 폴 뉴먼. 그는 2008년 6월 폐암으로 83살의 얘기를 마감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